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게 하시죠.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금 그 사무엘이 이제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멀쩡히 살아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2절에서 사무엘이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제사를 명목으로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 늘 좋은 일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꾸중을 받고 경고를 받고 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인지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고 떨며 영접을 하죠. 무슨 나쁜 소식을 갖고 오진 않았는가.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이었다고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아마 사울이 알았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용히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는데 금방 왕을 찾지를 못하죠. 사실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은 금방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새의 아들을 일곱이나 지나가도록 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제 6절에서 보듯 처음 그러니까 이새의 첫 번째 아들부터 왕다운 사람을 이제 발견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과연 주님 앞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있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찬성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무엘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마 그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왕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여기 보면 용모와 키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이 그 보았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의 그 키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다고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왕다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급의 이제 장정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7절에 얘기하시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버렸다는 얘기는 이미 그를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거부하셨다, 거절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이 왕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여기 조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랐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나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 이제 그 기준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유명한 구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 15장 28절에 보시면 그 사울에게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나라를 떼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울보다 낫다는 게 어떤 것인가, 여기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그 기준이죠. 여기 중심이란 말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표현을 좀 바꾸어 보면 사람들은 마음 바깥의 것을 보고 무언가를 판별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라본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외모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어떠한지 몸집이 어떠한지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아닌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보는 사람이다. 너희의 왕은 마음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마음 바깥을 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왕을 삼으실 때 이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야 할 사람이니까 그의 마음에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의 왕은 마음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넓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느냐, 마음을 보여야 한다라고 여기서 이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다윗이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알고 있었던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652면에 역대상 2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역대상 28장, 구약성경 652면입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을 모아놓은 그 예루살렘으로 수집을 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떤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28장에 쭉 나와 있는데 훑어보면 그 2절에 보시면 내가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3절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으셨는데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데 그가 만일 7절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영광을 가질 것이고, 그런데 성전을 세울 그 용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계명과 법도를 열심히 진행한다면 이제 너의 그의 나라가 자손 내내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뿐 아니라 8절에서 이제 왕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행하는 거니까 이제 너희는 이제 백성들입니다. 백성인 너희도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이 아름다운 땅이 내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오래 지난 후에 이제 솔로몬을 세우면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름을 거명해서 9절부터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9절을 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아, 아버지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사실 앞에 다 했던 얘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진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법도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의 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보시려고 하는 부분은 그가 외적으로 그 계명과 법도를 몇 번이나 지키는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9절에 있듯이 그분의 관심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감찰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search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내가 만일 그 뒷부분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냐 하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 여호와를 찾는 것도 아니고 계명 십계명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고 계시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음 속에서 주께서 너를 만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런 면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많은 율법들, 계명들은 구약의 곳곳에 들어있어서 이제 예수님 시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구약 율법만으로는 그 하나님 섬기는 게 충분치 않다고 느껴서 온갖 여러 가지 주석들을 달아서 이제 그 몸가짐을 경계했는데 사실 구약에 그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 모든 외부적인 행위들은 결국 그 마음에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속에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점은 다윗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예전부터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바시요. 신명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278면입니다. 278면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답은 이렇게 나오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마음에서 벌어진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것이 다시 16절과 17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 이새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를 신경 쓰시니 지금 너희가 행해야 할 중요한 것,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여버리라고 그 모세가 가르쳤었죠.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정체를 확인시켜주는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 받지 못한 자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할례가 중요하게 요구되었던 이유는 몸에 어떤 표시를 내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1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뇌물은 마음과 다른 행위죠. 자, 마음으로 정말 존경해서 누구에게 주는 선물을 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뇌물은 어떤 필요 때문에 선물을 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뇌물이나 받는 것, 이제 이러고 주는 게 뇌물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 그것이 이제 뇌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아마 많은 경우에 삶의 어떤 특정한 국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원, 어떤 주제, 어떤 형편 그러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만나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아뢰고 또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원래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상스럽게도 그 특정한 국면이 해소되고 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가까이 오실 용건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특정한 어떤 사건, 형편, 그런 주제 때문에 우리를 만나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대로, 신명기의 이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겪어낼까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반응이지 나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언제 특정할 때에 출동하셨다가 이제 다 되셨으면 가셔도 좋을 그런 존재로 취급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가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게 될 때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소되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얘기해서 문제가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를 얘기해보자. 이거는 계기에 불과하다. 너희와 풀어갈 문제는 이 문제, 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나와 용건 없이 만나야 할 때 그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죠. 바로 그 점을 여기 지금 모세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마음에서 너희가 아주 독특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점을 기억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 맞지만 그거 지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15장,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반응을 우리가 좀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한번 가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야단을 하죠. 뭘 명령대로 다 따랐다는 얘기냐? 진멸을 했다면 도대체 이 짐승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14절에 이제 질책을 하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말이 좀 바뀝니다. 백성들이 남겨오는 바람에 제가 막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죠. 또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납득을 못하고 야단을 합니다. 20절에 가서 사울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20절을 보실까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진멸하였으나 다만 21절에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과 백성을 분리합니다. 나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이 막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여전히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비로소 자신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데 다시 여기 이유를 얘기하죠. 그 이유 왜 말씀을 못 따랐냐 하면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청을 잘 듣지 않으니까 2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이 찢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라고 옷을 얼마나 세게 붙잡았으면 옷자락이 찢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열심히 붙들었는가? 28절에 보면 30절을 보시죠.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시 반복을 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경배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하는가? 백성들 보는 낯에 내가 왕답게 처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30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내가 높임을 여전히 받는 것, 인정받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사울 마음의 바깥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죠. 여러 도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부분을 보면 그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죠. 두려운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것,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 무언가 보기에 눈속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식의 행동과 그런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어진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의 이유는 그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데서 우리가 그의 행동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길래 28절에서 보았듯 왕보다 나은, 사울보다 나은 자라고 여김을 받았고 또 내가 중심을 아느니라 라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다윗왕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면모들을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시간에 몇 가지만 확인해 보시기로 하시죠. 시편 54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840년입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이제 그 제목에 이런 정황 설명이 있습니다.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다윗으로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쫓겨나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멀리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사울에게 너무 충성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쫓겨나고 있는 이 형편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자, 무엇을 기도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다윗의 마음이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이다. 자, 내 생명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형편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아시지요? 라고 말하고,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주의 선하신 대로 그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면 6절에 보면 제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헌제라는 말은 드릴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임의로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복을 받거나 안 받거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제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주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께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 생명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주님, 결국 주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제가 주께서 제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주님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제가 이 형편에서 누구에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하나님뿐입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4절에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지금 평온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울에게도 도망다니고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으로부터도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존재 자체가 거북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그리고 평안함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는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겪게 될지는 전 아직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저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마음에 백성과 자기 자신의 위신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도 그리고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 자신의 형편에 탄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 인생은 주님 안에서만 설명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보다 좀 더 심해 보이는, 정도가 더 세 보이는 기도가 시편 63편에 나옵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845면 63편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음미해 보시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갈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유다 광야에 쫓겨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제 쫓겨갈 때도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어느 형편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싶죠. 1절을 보시면 주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즘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주님을 찾아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지금 제 이 곤경을 아시겠습니까? 곤경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주님을 찾을 뿐입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애가 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유명한 구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 곤경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곤경 속에서 그 사람은, 다윗은 진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자애가 저의 생명보다 훨씬 귀합니다. 저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제 앞이 안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엔 하나님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여러 국면마다 그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편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이상스럽게도 그 인생의 특정한 국면들, 문제들이 아니라 그의 입에는 자꾸 하나님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무언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때 정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거니, 하나님을 만나겠거니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거의 정리될 때가 없고 안정을 찾을 때도 없었던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오르내림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인생,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주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겪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면 저는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 주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고 주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남아 계시지 않죠. 인생의 목적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형편들은 그저 배경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죠. 백성이 그를 따르던 따르지 않던 그리고 자신의 위신이 높아지던 아니던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배신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다윗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들을 같이 확인하게 될 터인데 거기 확인된 다윗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미친 채 하며 생명을 겨우 보존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계시니 저는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목숨을 부지한 것 그것으로 속상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했던 다윗의 가장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죄에 아파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모든 일들은 그에게 모든 일들은 시간에 따라 지나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울보다 나은 자 중심을 보는 분께서 택하셨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마음속으로 흠이 없거나 잘못을 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청년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황을 허락한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황을 하시라고. 심지어는 한 30년 해도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방황을 한다는 게 뭘까요? 방황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이게 방황 아닙니다. 그럼 교회 나오는 거 역시 방황이 아니죠. 방황은 뭘까요? 방황은 마음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만한 것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것 그게 방황입니다. 역시 방황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 몇 마디로 여러분들을 강요해서 돌이켜 세울 수도 없는 문제이죠. 방황하십시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마음을 채울 만한 대상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혹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수단에 머무셔서 우리의 특별한 문제에만 답하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방황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윗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할 수 있는 것이고 방황해야 옳죠. 그리고 방황을 다 해보시고 나서 하나님 말고 우리 인생을 채울 것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 사람의 마음을 사서 누군가 나를 참 사랑해주면 인생이 살만할 것 같지만 연애를 열 번을 해봤으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시거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꿈꾸는 성공을 열심히 위해 추구하시다가 이것으로 내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때는 이 문제에 다시 돌아와 쓰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신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왕의 일을 계속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이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마음에 채우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왕이 되는 것이고 바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로부터 얼마 만에 이루어질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신앙의 여정에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주장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임을 이 시간 다시 배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자리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가장 좋으신 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복된 인생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완주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